1971년 월스트리트 기사 중에 전 미국 대통령이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인 찰스 콜슨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대통령의 살인청부업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을 할 때에 무자비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그리고 잔인하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떤 취재원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콜슨이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까지도 밟고 지나가면서 그 일을 반드시 해낼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가 1974년 7월에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연방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한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이름을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이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편견과 왜곡됨이 심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결코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리고 부드러운 성품의 요한으로 바뀌어졌을 뿐 아니라 판단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으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뭔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나는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우리의 아들이라 불려졌던 이 요한을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고 나서 요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요한은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의 성숙의 걸음의 걸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요한은 신약의 다섯 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복음서로 요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서신서죠.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모든 책의 한 가지 동일한 주제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모든 글 가운데서도 사랑이 주제가 되어 있고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그가 쓴 서신서에 80여 이상 계속 나올 정도로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메시아라는 그 말에 바로 이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정식으로 불렀을 때 그는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거의 동행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에 늘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며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기대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거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살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나누면 공관 복음이라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한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좀 독특하게 저 사건을 기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아주 깊게 심도 있게 다루었던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일로 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뭔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막상 십자가 사건 앞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지킨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 있었지만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받는 자리, 채찍을 맞는 자리, 그리고 십자가를 치고 가는 자리를 동행했고, 그리고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서서히 신음 소리, 죽어가는 소리,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뱉는 그 말씀들도 그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비교적 자세하게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걸 보면 그는 곁에서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그 부탁까지도 받았던 요한. 그에게는 어떤 충격이 되었을까요?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문득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충격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 생각했던 그에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나에게 있다고 그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그는 90까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90평생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을 때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시련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가며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었던 일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아이가 죽고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흔히들 그럴 수 있는 일이고 세상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제가 믿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삶의 의미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 삶에 그리고 저와 함께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어쩌면 가혹하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의 삶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을 따라서, 그땐 직업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팔을 꼬집어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팔을 꼬집었습니다. 몹시 아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제 마음속에 또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입에서 아프다고 하지요. 그때 제 가슴을 때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이라.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나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이 고통의 짐은 내가 혼자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아무도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플 때 그분이 같이 외로워하고 그분이 같이 아파했다면 그분에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유혹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다시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그리고 세상에 마치 버려둔 것처럼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언제 이 고난과 이 시련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삶의 의욕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삶의 목표가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이 붙잡았던 그 주님의 십자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은 그 십자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포기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는 다시 붙들고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며 어려운 걸음들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요한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까지 나를 만들어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설 수가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외치며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서도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분명히 이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 큰 사랑받은 요한의 충격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새롭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에 삶을 함께 하면서 그는 성숙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인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요한이 어떻게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그에게 일어났던 성숙의 모습은 관점의 성숙입니다. 관점, 퍼스펙티브죠.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 탈중심화가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는 그런 이 눈이 열려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숙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맞추는 그 결정을 넘어서서 그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들을 어떻게 주관해 가고 가시는가,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피며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관점의 변화는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적인 것을 보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현상만 보던 사람이 변화해서 본질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부분적인 것을 보던 사람이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개인적인 것만 바라보던 그 사람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바로 이 성숙함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관점의 변화는 행동을 바꿉니다. 관점의 변화는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관점의 성숙함은 사건과 사람과 그리고 사실을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도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균형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은 요한에게 있어서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갖추게 되었고 야심과 겸손의 균형을 이루었으며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 진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그 칼과 같은 날카로움과 사랑의 부드러움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든가 하는 그 균형감각을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하는 그 야심, 그 야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야심과 겸손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그 질문,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달라는 거기에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 고난과 영광의 균형을 잡으며 그는 현실의 고난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균형감각은 야심을 비전으로 바꿉니다. 욕망을 사랑으로 바꾸게 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을 통해서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뭘까요? 성숙이 뭘까요? 책임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나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섬기는 그 책임, 그리고 자기에게 90이라는 긴 세월을 살지만 그 세월 동안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 책임, 그 책임감이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창으로 찔리면서 피와 물이 다 섞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다 지켜보면서 그가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으며 자신이 책임져야 될 저 죄인들을 향해 그까지 책임지고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처럼 제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허락해달라는 기도하며 걸어나가지 않았을까요? 자, 사도 요한의 성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서 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졌습니다. 밸런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균형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과 성숙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온전해져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성숙함이 날마다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주로 고난을 통해서 많이 성숙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잔인한 시간들, 그리고 힘들고 고달픈 이 시간을 통해서조차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고 오늘 나를 다루시고 나를 세워나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이 오늘 나에게 머물러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그리고 한국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이 세계 가운데 흩어지는 주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관점이 바뀔 때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용없다고 가치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었는가,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왔느냐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 속에는 30대가 언제였는지를 모르겠다고, 30대가 어떻게 지나간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아픔과 깊은 어둠에 30대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가족 모두에게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코 여러분을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사냥개처럼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시간 앞에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야고보 순교당하며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함께했던 동료들, 사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하며 세상을 떠날 때 혼자 남겨진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남겨진 세월이 단순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 그에게는 정말 살아갈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없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없나요?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처럼 다가오며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없나요? 아마 요한이 그랬을 겁니다. 그가 더 이상 살 소망조차 없다고 생각되어졌던 사도 바울처럼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이 어쩌면 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하여금 밤모섬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환상과 비전은 그로하여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소망을 바라본 그는 오늘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천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본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절망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딛고 일어서며 저 나라, 저 영광스러운 저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요한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요한은 주 98년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쓴 갈라디아 주석에 사도 요한의 마지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이든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예배소에서 지내는 동안에 너무 허약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들려서 바로 예배 장소에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할 때 요한이 했던 말은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때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매주일 반복됩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이제 그거 알았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까?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며 이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가 90평생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하나의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사랑이면 족하다. 이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분명히 자기가는 단 한 가지 사랑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간다는 그 사실들을 그는 증거하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산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발견했던 단 한 개의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미션이 있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은 될 수 없을까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까요? 최근에 필립이안 씨라는 기독교 작가가 2017년도 영국 신문 가디언지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괄목할 만한 100선, 남픽션 100권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그 책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비상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걸 알기 쉬운 현대언어로 번역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은 17세기 초 런던에서 당대 손꼽히는 저명한 교회인 세인트 폴 대성당 사제로 그는 목회했습니다. 당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런던 인구의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시골로 피난가고 소수가 남아서 폐허가 된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은 줄어드는데 세인트 폴 대성당에는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 던의 말씀이었습니다. 존 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존 던은 죽은 성도들을 기리는 종소리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들으면서 가장 참혹한 현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던 그에게 어느새 그에게도 병의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곧 바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쓴 글이 바로 비상시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4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세계 팬데믹으로 고통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과 대결하며 매일매일 천국의 소망으로 어두운 현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오늘 어두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절망의 현실에 눈을 들어 소망의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필립이안 씨의 책의 마지막은 짧은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무엇이 찾아오든 주님에게 쏩니다. 무슨 일이 다가와도 제가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저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옛 동료들과 친구들이 넣어준 책에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전도를 받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1975년 출소 후에 교도소 선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신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을 바탕으로 교도소 수감자들의 마음을 깊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집 허무감, 좌절감, 절망감을 같이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극복하며 일어서게 된, 회심하게 된 그 회심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가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감옥에 있는 그 인생들 속에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그는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심하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국에 바로 이 교도소 선교회가 함께 나누어지고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그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는 바로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찰스 콜슨은 브라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생전에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교도소 선교사를 만들고 했던 그 일이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일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험난하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살지만 죽음 넘어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서로의 격려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둔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이라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첫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어려움이 나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앞서 걸어갔다는 것. 어쩌면 기러기의 선두에 선 그 사람, 저 기러기처럼, 리더처럼 우리 앞서서 그 어려운 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노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허다한 증인들, 그 증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는 엄마는 거려올 때 어떻게 살았어? 그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배들이 선배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었던 또 다른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주저앉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치 않고 다시 붙드시는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이 시대 속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처럼 끝까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주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완악한 존재인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가 아는 모든 세계가 되어서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련과 환란이 우리가 고달픈 지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시대를 뒤덮고 있지만 이 시대 그 너머에서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